여러분, 우리 그 고어 중에 사자성어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사면초가 초나라와 그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의 그 장량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초나라에서 붙들어 온 병사들에게 초나라의 그 고향 노래를 자기 병사들에게 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전쟁터에 대치된 현장에서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의 그 아주 구성지고 구슬픈 고향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초나라 병사들이 허물어지죠. 그때 초나라의 그 장수가 항우라는 장수죠. 기억나실 겁니다. 항우가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만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 구성진 초나라의 노래 때문에 병력들이 심리적으로 와해가 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항우는 마지막 술판을 벌이고 자결을 했다는 뒷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면 초가라는 말이 생겨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는 못지않은 사면 초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도 두 조각이 나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두 조각이 나 있어요. 한쪽은 친애굽파, 또 한쪽은 친바벨론파. 이렇게 싸우는 거죠. 애굽을 그래도 의지해야 된다. 또 한쪽은 그래도 이제 막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환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시대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자, 우선 예레미야서 29장을 좀 넘겨볼까요? 29장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이해가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생할 것이다. 그러면 희망스러워 보이지 않죠? 거의 재앙이고 심판일 텐데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가요? 70년 포로에 대한 환난의 기간이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스러운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단서 하나가 붙죠.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둘째,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나의 희망적 계획이다. 세 번째는 그러나 뭐 해야, 기도해야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자, 우리 첫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열국의 역사이든 약소국의 역사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기도로 무릎 꿇는 자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로 무릎 꿇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나가서 사람 만나고 정책을 펴고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더 실질적인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 꿇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를 좀 볼까요? 우선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왜 갇혔는가 하면 선지자가 돼가지고 좀 백성들에게 또 정치 지도부 수뇌부들에게 희망스럽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지금 될똥말똥하는 판에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방금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세상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 그것이 고통스러운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즉 그 일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시위대 뜰에. 그런데 얼마 있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척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멜. 자, 우리 그 얘기를 좀 찾아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32장 16절을 좀 보십시다. 32장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 끝에 이런 기도를 시대들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했는가 하면 앞에 사건 때문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6절부터 보십시다.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을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참 무슨 얘기냐 하면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할 걸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망할 나라 땅을 망할 기업의 주주를 주식을 사겠어요? 지금 사실 그런 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예언인 줄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 줄 또한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죠? 미래의 희망에 관한 일이라.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다시 회복하여 고토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 있다가 감옥에 있는데 그 자기는 갇혔고 그리고 조국은 머지않아서 이제 곧 거덜이 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매매 증서를 삽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볼까요?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조울에 달아주고 사실 그런 땅은 거저줘도 가질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왜? 곧 망할 텐데. 그럼 내가 증서로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불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최종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부르짖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33장 우리 읽기 전에 두 번째 꼭지를 좀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 선포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카라,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경영과 그분이 이루실 일을 미리 기도로 온 세상에 뭐 하는 작업입니까? 선언하고 선포하는 작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이 사실은 카라, 이게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뭐로? 기도로.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을 온 세상에, 그거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작업입니다. 믿습니까? 선포해 놓으면 그 일은 누가 성취해 주시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좀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다.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선포해 놓으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경영을 계속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를 좀 볼까요? 시작!
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경영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사면 초가 같은 입장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기도로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행위와 같아요? 이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여러분, 이왕 투자하려면 될 일에 투자해야 될까요? 망할 일에 투자해야 될까요? 될 일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만큼 확실히 남는 장사가 없다는 걸 예레미야는 이제 알아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을 미리 선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 손에 들려주실 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에 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는 수단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금요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깊어지며 또 오늘 모든 만남과 여러분들의 일상에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한 주간을 주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큰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열게 하시오.